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고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심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계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셔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않고 헛되이 듣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본문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을 옛날 영어 성경은 합당한 예배니라. 뭐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합당한 예배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12장부터 교훈하면서 첫째로 헌신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생활 교훈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 교훈을 시작한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 헌신이죠. 어떤 일에 우리가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일을,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헌신이라는 말로 흔히 말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몸에 달려 있고 또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머리가 몸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재능이 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기술이 있는 자는 손기술들이 다 포함되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또 우리의 건강과 힘도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번 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도 돈하고 몸하고는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은 돈이 내게 내 소유물이니까 몸하고 같이 움직이지요. 우리의 생명까지 사실은 다 몸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과 같이 움직이지요. 몸이 가면 내 손과 발도 내 재능도 여기에서 봉사하든지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 가서 내 재능을 발휘해서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내 목소리도 내 힘도 건강도 또 우리의 시간도 돈도 오늘도 시간을 들여서 모였습니다. 또 혹은 가정에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우리의 돈도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젊음과 저는 부족한 젊음을 줄족한 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고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저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서 요구하시면 내가 순교의 자리에도 즐거이 나가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과 같이 움직이는 요소들이다. 몸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없다. 그렇죠? 내 몸이 죽으면, 내 몸이 없으면 내게 말하는 손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능, 목소리, 힘, 시간, 돈,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것도 없습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이유,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헌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물론 이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진 않지만은 다시 읽어보면 본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지금 권면 혹은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헌신의 그런 이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복음은 우리에게를 구원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 지금 여기에 모든 자비라고 표현한 자비와 사랑의 소식, 자비나 은혜, 사랑 다 비슷한 말씀이죠. 인자.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죄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성 때때로 우리를 죄에게로 끌고 갈 소지가 있고 간혹 끌고 가려고 하고 가기도 하는 죄, 현재적인 죄와 미래에 또 우리의 혹 실수와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복음의 진수와 같은 구절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십자가 속죄사역이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죄 씻음 받으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죄가 있으면 의가 없으니까. 죄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개념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가 되는 그 의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그 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은 양면이 있어 보입니다. 죄를 담당한 죄벌을 받는 그런 면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의가 된 완성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의는 이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벌을 받는 면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죄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고 또 장차 우리의 몸도 한 번은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후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은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있죠. 우리는 실감을 못해서 지옥을 말하면서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을 못해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없는 이 무디인 우리의 심령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의 사실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닫고 또 그 느낀다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죠. 예. 지옥이 뭔데요? 영원히 불붙는 불못인데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것에서도 금방 조금 되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28장, 25장의 끝에 말씀에 불붙는 지옥에 대해서, 또 누가 마가복음 9장은 자세히, 누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자세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자비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사실 것입니까? 뭔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가장 이 세상에서 최선의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영이 계신 것이,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와, 우리 보고 우리의 소유권을 여기에 선포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 구원 못 받으셨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구원받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창조자 하나님이 원래 만물의 소유자요. 특별히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었던 나를 주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일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지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택자들 이 세상에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온전한 수의 충만한 수의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을 주께서 피 흘려 사셨다.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내 것 가지고 뽐내듯이 내 것 내가 하나님께 좀 주지 뭐 드려주지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내 생명 뭐 한번 바쳐주지 바쳐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바쳐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더더욱이 내가 죄로 인하여 망가뜨려서 지옥 가게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헌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자주 인용한 귀한 요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두들.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더러운 손 때문에 내가 이 손을 못을 박혀서 이 손을 죽여버려야 되고 예, 내 이 잘못된 정욕 때문에 내 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 다 물과 피를 흘려서 아예 이 욕심을 욕망 자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대신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것이 구속이죠. 속죄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았죠. 예수님 때문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깨달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고 요구입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헌신은 대단히 높은 뭐 나랑 거리가 먼 한참 내가 예수 한 10년 20년 믿어도 갈똥갈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지금 출발점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이제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 그것은 출발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생활 교훈을 하면서 첫 번째 헌신을 말하면 옳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예, 무거운 짐이냐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간섭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의 도를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위하여 성체를 찢으셨나이까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나이까 나는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셨나이까 이제 저도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살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손을 들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을 산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사가 산제사도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와 대조되는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은 제사인데 제물을 죽여야 되죠 피를 흘려 피가 중요한데 제사에서 짐승제사에서는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담아서 성막에 가서 그 문 앞에다가 뿌리고 또 큰 죄래 회중 전체의 죄나 제사장들의 죄는 성소 속에 들어가서 지성소 문 앞에다가 그것을 뿌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다가 그것을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다가 쏟아 붓는 이것이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신은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바로 살겠느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인간답게 살아보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것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예, 인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무슨 인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도 슬슬 짓는 것이 무슨 인간다운 것입니까? 그것은 짐승도 그런 짓은 할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짐승도 어느 정도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 있게 사는 것이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도덕성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의 차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도덕성이 없으니까 짐승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잡아먹고 하는 짐승의 세계와 다른 인간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독재자들, 무서운 독재 정권들 그것은 짐승보다도 더 악랄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그런 독재자들은 더 악랄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공산주의를 시작한 막스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지식인들입니다.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자가 막스, 칼 막스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했지만 또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도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번제가 가장 제사 중에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를 많이 드리게 했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 제도 중에서 제일 주가 되는 것이 번제를 많이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 속에는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첫째 의미이지만은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 우리를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성결 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짓지 않는 생활이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 문제의 해결이 구원이니까, 구원은 죄 씻음이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 씻음 받고 의롭담을 받은 성도라면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일은 거룩한 삶입니다. 예,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어로는 reasonable. 합당한, 아마 그쯤 번역하면 합당한, 옛날 영어 성경은 reasonable. 합당한 예배라. 예, 합당. 우리가 지금 드릴 예배를 드리고 있죠. 형식적인 예배. 구약에도 많은 제사를 드리죠. 예배의 형식이 구약에는 제사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땅에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 찬송 한 장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사들이 다 말들을 유창하게 잘해서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들을 아주 수사학적으로 잘하고 예, 다 좋은데 그거를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뭐가 진정한 예배냐 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헌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 죄한테 죄 안 짓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근사하게 아주 멋있게 드리고 멋있는 오르간 소리가 나고 찬양대가 아주 멋있게 울려 퍼지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아주 입장부터가 아주 근사하게 아주 참 멋있게 그렇게 예배 순서를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신다. 웃으시고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느냐. 성경 몇 장 몇 장에 그런 식으로 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거룩한 삶,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느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쳤느냐. 그리고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헌신의 생활, 거룩하게 헌신한 생활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다.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보겠지만 마음보다는 생각에 가까운 영어도 마인드라는 말은 하트, 마음이라는 영어 단어보다는 좀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다. 오히려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싶은 것입니다. 누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성이 결정되고 행위도 많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겠죠? 오셨겠죠? 예배당에 나가 갈까 말까, 예. 아이고, 코로나인데 갈까 말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예. 언제 갈까, 가면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다 움직이지. 사도 바울은 이게 헌신자가 행해야 할 바를 2절에서 몇 가지 교훈하기를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경건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구하면 기적이나 행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지 어찌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께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창피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를 좀 부끄러워. 너 누구냐? 이거 내가 너 같은 자녀를 내가 두었나? 너 같은 백성을 두었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워하겠어.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 성경책을 아예 들고 이게 표입니다. 성경 내도 나는 예배당 갑니다. 어느 교회 갑니다.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주님께서 표현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은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했죠. 세상은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아멘 순응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막말이나 쏟아놓고 하나님을 대해서 비웃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세상이다. 패역한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별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내일 테레비나 보면 테레비에 전부 세뇌되어서 예. 아니면 공립학교 가서 학교 교육 잘못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주입이 돼서 오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다. 그것을 할 수 없다. 세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이다. 이것은 하나님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다.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의 문제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없는 무실론이냐의 문제다.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인간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목적, 또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니까 세상 본받으면 그렇게 가죠.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자이지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경건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참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마음 누스라는 말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 구원은 생각의 변화. 우리가 구원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중생은 무엇이냐? 중생은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변화.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 우리들의 어떤 생각, 우리의 경향성,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우리의 성향의 지배적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 그것이 두드러진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방향으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생각의 변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원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무엇을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통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단회적인 단순한 어떤 뜻을 표현할 때는 그러나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현재 명령형, 현재 부정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문법적으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진행형적인 이런 뜻이다. 문법 세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것이 헬라어의 특이한 점입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말은 생각의 변화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전환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성도의 구원, 성도의 특별히 성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는 성화는 생각의 변화, 생각의 성숙함이라고 할지 성숙. 생각이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 좀 깨달았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점점 더 생각의 변화. 우리의 기질의 변화는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기질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그 사람의 특질, 기질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의 변화. 그 기질은 잘 안 바뀌었지만 예수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의 연륜이 오랜 사람, 진실이 믿는 사람이라면 오랜 사람과 처음 믿는 사람은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성화는 생각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제가 해석할 때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은 속인다는 말이라고 했죠. 속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생에 대해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기에 심령으로라고 우리말에 번역한 말의 원어는 너희의 생각의 영으로, 그렇게 생각의 영으로, 거기도 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계속 새롭게 된다. 거기에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현재 부정사 인피니티브라는, 우리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문법에 나오는 말이죠. 현재 부정사, 그것도 계속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계속 변화된다. 생각의 변화는 우리 구원받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생각의 변화가 계속 성숙해지는 것이다. 성화는 깨달음의 성숙 과정이다. 사람의 연약성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도의 생각과 깨달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의 성숙은 평생 진행될 것입니다. 구원 얻기 전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중심적이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정욕적이었으나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성경에 교훈된 대로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셋째로 보다 중요한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늘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헌신자가 기억해야 될, 세상 본받지 말고 생각이 더욱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그 내용이 선하고 그것을 믿고 행한 결과도 선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선한 것이니까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거기 인자가 자비라는 말의 인자하다는 인자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하신 뜻은 바르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고 인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자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표현한 줄 압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의논해가지고 토론해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도 주시고 어떤 데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이고 청청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죠. 빈번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속한 벌레와 같은 땅을 쳐다보며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옳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아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 시간표가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하다 느끼는 것뿐이죠. 감사하는 것뿐이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다, 헌신자의 길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 그렇게 표현했어요. 온전.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죠. 자기가 전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런 표현, 그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였다. 전하였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온전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온전케 되게 하는. 그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려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도 성경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이고 나는 잠언이 재미있다, 나는 이게 은혜롭고, 아이고 로마서는 딱딱해서 그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자세히 말씀을 묵상도 하고. 통독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읽어야 될 것이다. 30분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테레비는 아마 1시간 이상은 볼 것인데 성경을 30분 이상 읽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것이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은 읽을 각오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은 합치면은 아마 3시간 이상은 더 소모할 것인데, 밥하는 시간, 식재료 사는 시간, 설거지 시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인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영의 양식 성경 읽는데 30분의 시간을 소모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이다.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해서 그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이 헌신이라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손과 발과 재능과 목소리와 힘과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헌신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외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그를 믿는 자가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자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 주여,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나이까? 저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겠나이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보고서를 하나씩 갖고 설 것입니다. 너 뭐하고 세상에서 왔느냐 할 때 머리 끄적끄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먹고 자고 놀고 전부 그러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보고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뭔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땅의 것들을 제가 좀 절제했습니다. 땅에 노는 건 내가 많이 안 놀았습니다. 많이 안 먹고 놀고 내가 땅에 너무 그렇게 소모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내가 사람인지라 조금은 놀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제가 조금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는 뭐가 좀 보고서가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에서 애기 낳고 키우고 밥 먹고 밥 벌어 먹고 이렇게 좀 놀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내가 후회 막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보람 있게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어떤 철학자처럼.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릴 줄 알았다. 알았다. 후회 막심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좀 내놓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셋째로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상적인 삶의 목적, 그런 것 갖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왜? 세상은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면 망한다. 그건 구원도 못 받은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이 헌신이다.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눈 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삶을, 인간다운 삶, 이것이 참 삶이로구나. 아, 전에는 내가 왜 와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인생의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오늘도 해석하며 좀 증거했습니다. 함께 나눈 이들 다 심령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헌신하는 하나님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고, 주님이여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일치하게 사는 모두들이고 열심히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인간의 정로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